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3일 수요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그들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죽는 것이 그들의 결국인가?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은 옛 뱀인 사탄을 직접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당시 그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는 언젠가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확증한다. 아담과 하와가 열었던 고통과 죽음의 문은 그날에 닫히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막대한 희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지 의심해 본 적 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가 쓴 가시 면류관을 보라.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라.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없는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겠니? 그래, 너는 죄를 지었고 죄에 미혹되어 사탄의 속박을 자청했기에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너를 되찾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해진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아픔과 실망,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유혹을 직면하시면서도 당신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와 주관자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당신을 위해 이루셨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라.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중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다. 얼마나 소망에 넘치는 소식인가. 교훈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십자가를 볼 때 분명해진다. 묵상. 사탄이 제시한 비난에 대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적용.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을 성취하였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적용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회의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도행적 209. 죄 가운데 살며 늙고 병들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소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한 분이 회의차 대만의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님은 기나긴 여행에 피곤도 하고 또 덥기도 해서 피로도 풀 겸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방에 딸린 목욕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트는 순간 누런 쑥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 나와야 될 수도꼭지에서 누런 쑥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누런 쑥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는 약재가 많다고 그러더니 특별 배려로 쑥물을 주나 보다. 그리고 그 쑥물로, 누런 쑥물로 기분 좋게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목사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중국에 왔더니 여기서는 호텔에서도 쑥물이 나온다고. 다른 목사님도 기대를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물을 틀었더니 이번에는 누런 쑥물이 아닌 맑은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욕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에게는 누런 쑥물이 나오더니 나에게는 맑은 물이 나오다니. 그리고 목욕을 마친 다음에 밖에 나와서 먼저 씻으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누런 쑥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먼저 씻은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막 쉬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숙객 여러분, 조금 전에 호텔에서 실수로 흙탕물을 내어 보냈으니 그 물로 목욕을 하신 분은 다시 목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욕하신 목사님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잠깐 동안의 그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이 쑥물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삶의 모습은 결코 쑥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앞뒤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흙탕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을 구별할 수 없는 흙탕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흙탕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체 없이 다시 씻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주면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이야기나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한 성도가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용어를 조금만 바꿔 주시지요. 죄, 죄 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목사님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용어로 바꾸어 줄까요? 죄라는 말 대신에 잘못이라든가 실수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때 목사님이 선반에 올려진 독약이라고 쓰여진 병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건 독약이 분명한데 여기에다 독약이라고 쓰지 않고 진통제라고 써놓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셨으니 내일도 안 오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었는데 지금은 저 설교는 옛날에 들었던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정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 지적하면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엄청나게 중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오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2,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생각지 않은 때 오심으로 징조가 보이거든 깨달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뒤에 오시듯 준비하고 100년 뒤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듯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하늘에 달무리가 보이면 내일은 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쑤시면 아이고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파람이 불고 개미들이 줄을 지어 가면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 성경 속에는 12가지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전쟁의 징조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 7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1900년부터 1970년까지 70년은 지구상은 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사적으로 900번 이상이나 엄청난 전쟁을 치른 전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도 여전히 휴전협정을 맺고 남북 동포들이 서로를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상을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의 징조, 배고픔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처처의 기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세기에 가장 큰 세 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1921년, 1933년 러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중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 44년까지 벵갈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나간 모든 지진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난 2004년 12월 26일 아침 7시 58분 인도양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바다 해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7만 명이 죽고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아침 6시 53분 아이티 섬나라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2만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이 너무도 흔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죽는 지진은 이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온역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온역, 이름 모를 질병들이 온 세상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화일로입니다. 그런데요, 단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있는데 바로 약국과 병원들입니다. 약국과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이름 모를 질병들로 약국과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 병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력의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리라.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빨리 왕래하던 시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속력이 성취된 적도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 통포들이 들으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지금 온 세상은 속도전입니다. 속도전쟁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입니다. 급격히 산업이 발전한 것입니다. 1769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발견했는데 시속 3.6km를 날렸습니다. 1시간에 3.6km, 곧 십리가 못 되는 거리를 가는 기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KTX가 있어서 기차죠. 빨리 달리는 기차죠. 시속 300km를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면 시속 800에서 900km를 갑니다. 1969년 7월 20일에는 드디어 사람이 하늘에 떠있는 달에까지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식의 증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인간적인 발명의 유행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도 수술해서 낳게 하는 세상입니다. 과학과 의학, 운송, 교통,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는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학교에도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런 날이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는 것, 이 컴퓨터라는 것은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 의하여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지구촌에 수십억 명이 학교와 사무실과 가정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컴퓨터가 진화를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개인이 휴대하는 전화기 속으로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도 되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개인 간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고 문서도 주고받을 수 있고 자료도 찾을 수 있고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포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어도 날마다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기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했습니다. 기절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통하는 때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세상의 끝이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Time of stress.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온 세상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노아와 소돔 고모라의 때의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식욕과 성욕의 방종에 빠질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급증하고 제멋대로의 폭력과 추악한 부도덕이 성행할 것입니다. 노아와 소돔 고모라 때의 징조입니다. 열 번째는 기롱하는 자들의 징조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롱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약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온다는 징조가 어디 있느냐고. 조상들이 찬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조롱하며 기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도 우리는 자주 듣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는 노사가 대립하고 종교가 연합하고 평화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복음의 징조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지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도 단파 라디오를 통하여 이 복음을 있는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들도 이 단파 라디오를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최첨단 인공위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수억에게 설교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1300개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1년에 1억 부 이상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저는 어릴 때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안일하고 평화스러운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몇 대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하늘을 몇 바퀴 돌다가 떠났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히로시마 상공에 수 없는 삐라를 뿌렸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뿌려진 삐라를 들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히로시마 시민에게 알린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히로시마 시민에게 공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오직 먹고 마시며 안일했던 수십만의 시민들은 경고장을 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공갈이다, 어떤 이는 거짓말이다, 어떤 이는 지게 생겼으니 별 위협 다 하네, 어떤 이는 설마 그때 가서 보자고, 그리고 극소수만 대피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에는 엄청난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 원자폭탄으로 3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히로시마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공군이 뿌려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100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북한 통포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이 오셔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하늘 언덕 빠짐없이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한나 모의 경우. 이제 나는 다음의 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생명이 연장된다면 제가 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쁠 것입니다. 만일 짧아지더라도 제가 슬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앞서 지나가신 것보다 더 어두운 장소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때의 은혜로 당신의 복스러운 얼굴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업이 즐겁다면 당신의 영광은 어떠할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저는 저의 서글픈 불평과 고달프고 죄악적인 날들을 기꺼이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 상태에 대한 나의 지식은 적고 나의 믿음의 눈은 흐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나는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박스터, 나는 지난밤에 또 한 번의 불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몹시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려 주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같이 소유한 한나 모. 내가 당신에게로 신속히 갈 수 있는 길을 알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한나 모. 그 여자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 리뷰지의 최근 후에서 그녀의 사망 기록을 읽은 자는 내가 게재한 그녀의 편지를 큰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가정에도 축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잠들어 있다. 배틀크릭과 그 근방에 있는 형제들은 이 경건한 여인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짐이 될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이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인노라고 공언하는 그분의 친구의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녀를 방해했고 그녀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녀의 믿음을 반대한 자에게로 북부 미시간으로 가서 겨울의 추위 속에서 얼어 죽게 되었다. 그녀는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의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다. 이 경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낯선 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의 행동에 대하여 무서운 책망을 하였다. 그녀는 사실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평판에 의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모호자매가 배틀크릭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백성과 함께 지내고자 거처를 제공해달라고 애원하던 일을 생각하고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의 세계에서 시카고까지 그녀를 따라가서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갈 여비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것을 추적해보고 이 귀중한 추방자가 쉬고 있는 릴레나오 카운티의 그 무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소홀히 취급한 죄를 범한 자를 애석히 여기신다. 불쌍한 모호자매, 그녀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8월 말에 우리가 배틀크릭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제시한 두 편지 중 첫 번째 것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녀에게 보낼 돈이 없었다. 나의 남편은 위스콘신과 아이오와에 자금을 얻으러 사람을 보내어 지난 9월에 개최된 서부의 집회들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70불을 받았다. 우리는 서부에서 돌아오는 대로 즉시 모호자매에게 돈을 보내어 몬트캄 카운티에 있는 우리의 새 집으로 오는데 드는 비용에 쓰도록 하고자 희망했다. 서부에 있는 관대한 친구가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메인주까지 앤드루스 형제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 문제는 지체되었다. 우리는 4주일 이상 동부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돌아온 후에 모 자매에게 사람을 보내어 뱃길이 막히기 전에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몇 주일 더 동부에 머물도록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이 근방에 사는 여러 형제에게 즉시 편지를 써서 그들이 모호자매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에게 거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이 자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했을까? 우리는 이 노쇠한 선교사에게서 무엇을 원했던가?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코요테는 개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북아메리카의 평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100에서 135cm, 몸 높이는 50에서 60cm에 몸무게가 약 8에서 20kg으로 여우보다는 크고 늑대보다 작습니다. 반면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칼보다는 조금 크며 북쪽으로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남쪽으로는 파나마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미의 원주민 언어인 나와틀어에서는 코요틀이라 불렀는데 멕시코에 정착한 스페인 사람들이 받아들여 코요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영어권의 사람들이 단어로 받아들여 영어식으로는 카이요티에 가깝게 읽습니다. 코요테라는 한국어 표기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것이며 1980년대 이전 지금과 외래어 표기법이 다른 시절에 출판된 서적에서는 코이요테라고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요테는 동물 외에도 스페인어로 멕시코의 밀 입국자 안내인이나 알선 조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요테의 생태적 위치는 늑대 같은 최상위 포식자보다는 확연하게 낮고 여우 같은 중소형 포식자보다 조금 높은 상위 포식자이며 구대륙의 자칼과 비슷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요테의 식성은 주로 육식이며 토끼나 다람쥐, 프레리도그, 쥐, 비버, 라쿤, 주머니쥐, 아르마딜로 등 소형 포유류나 프롱혼, 사슴, 야생양, 파충류를 주로 사냥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습격하기도 하며 곤충이나 갑각류, 사체를 먹고 고양이나 개도 가리지 않습니다. 먹이가 귀해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과일과 채소가 식단의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코요테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눈 속에 있는 먹잇감도 뛰어올라 정확히 위를 덮칠 정도의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할 때는 보통 작은 동물들을 단독으로 사냥하지만 양과 같은 큰 동물은 동족과 무리 지어 사냥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가축을 사냥했다고 인간들한테 학살당한 늑대나 여우와는 달리 인간들이 놓은 덫이나 독을 넣은 먹이에 걸리지 않고 잘 피해가며 새를 사냥할 때 죽은 척해서 속이기도 하는 등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아메리카 오소리와 협력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사냥 후에는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암컷의 짝짓기는 1월 하순에서 3월 하순까지 이루어지는데 임신하면 새끼를 적게는 한 마리, 많으면 19마리까지도 낳지만 보통은 한 번에 6마리를 낳습니다. 새끼의 성장 속도는 늑대보다 빨라서 생후 10일이면 눈과 귀가 트이고 21일 후에는 굴에서 나올 수 있으며 35일째에는 젖을 뗍니다. 새끼가 젖을 떼면 양친이 모두 먹이를 먹입니다. 장성한 수컷의 새끼는 집을 떠나지만 암컷은 그대로 부모 곁에 남아 무리를 형성합니다. 완전히 성장하기까지는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고 성숙도 12개월쯤에 끝납니다. 개체 간의 의사소통을 긴 울음소리를 내서 하는데 서부국에서 들리는 아우 하는 소리가 바로 코요테의 울음소리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냥이나 싸움을 나갈 때 지르는 함성의 모티브입니다. 늑대와 개 사이에서 울프독이 태어나듯이 코요테와 개 사이에서는 코이독이란 종이 태어나며 늑대와 코요테 사이에서 태어난 코이울프라는 잡종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거주 반경이 늘어나자 오히려 코요테의 서식 지역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들자 늑대의 생태학적 위치를 코요테가 대신하여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동부는 유럽인들의 개척 이전에는 늑대가 번성하던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개체 수가 급감했고 그 빈 자리를 코요테가 채웠습니다. 코요테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번성한 이후에는 코요테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야생동물 생태학자들이 부도심과 도심 지역에 사는 코요테들에 관해 연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시카고 도심에서 번식하는 코요테 무리를 연구했는데 코요테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에 살면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도심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외곽에 사는 코요테보다 평균 수명도 길었으며 공업 지역에서 공원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 구역에서 생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시카고 광역시 내에 코요테 2천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요테에게 있어 늑대는 서로 잡종까지 만들어내는 가까운 관계임에도 생태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천적입니다. 보통 늑대가 사냥한 사체를 먹으려다 걸려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코요테가 빠르지만 최대 주행 속도로는 늑대가 더 빠른 데다가 가능하면 목표를 끝까지 추격하는 특유의 끈질김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 일단 걸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해침을 당합니다. 또한 늑대는 코요테보다 4배 가까이 크며 많으면 10마리에서 20마리가량이 모여 대규모 무리를 짓기도 하는 반면 코요테는 지역 내 개체 수가 많을 때조차 암수를 중심으로 한 쌍 정도가 가족 공동체만을 이루어 살 뿐입니다. 따라서 코요테는 늑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늑대가 코요테를 해친 경우는 자주 보고되지만 그 반대는 심지어 늑대 새끼를 해친 경우조차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코요테는 늑대 때문에 극심한 개체수 감소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코요테가 늑대를 상대할 수 있는 경우는 코요테 무리로서 늑대를 단독으로 대할 때입니다. 늑대를 제외하면 또 다른 천적은 퓨마인데 그나마 퓨마는 늑대하고는 다르게 혼자 활동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으면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코요테는 다른 포식자들에 의해 사냥당한 사체를 섭취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습니다. 코요테는 늑대나 곰 등의 상위 포식자들이 잡은 사냥감으로부터 먹이를 얻는다거나 여우와 같은 하위 포식자들을 경쟁에서 압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자칼과 습성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칼과 늑대와 달리 코요테는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하위 포식자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평야에서는 방목하는 소가 코요테, 늑대 등에게 사냥당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고배율 광학 장비와 야간 투시경, 저격총으로 코요테가 보이는 즉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러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으로 오히려 개체가 번성하는 코요테는 사람들도 주변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그분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